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26장 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언젠가 그 사립대학교의 그 연로한 총장님하고 차 한 잔을 마시면서 이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얘기저얘기 나누는데 총장님이 제가 그날 처음 뵙는 날이었는데 그 대학 설립자의 그 부인이셨어요. 남편이 목사님이셨는데 한국전쟁 후에 고아들을 돌보면서 그 아이들에게 기술을 가르쳤대요. 얘네들 뭐 먹고 살 길을 좀 만들어주려고 고아를 돌보다가 기술을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그 기술학교에서부터 그 대학이 이제 설립이 됐다 그래요. 오늘날에 그 대학이기까지 힘들고 어려운 시절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거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라는 그런 간증을 이렇게 쭉 하시는데 은혜가 참 됐어요. 그렇게 그 대학의 역사를 말씀하시면서 슬아에 있는 자녀들에 관해서도 덧붙여 말씀하셨는데 자녀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자녀들이 그 모두 사회적으로도 복을 많이 받았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녀들 중에 대학 총장도 있고 본인도 총장인데 또 자녀 중에 또 대학 총장이 또 있어요. 대학 총장도 있고 학장도 있고 교수도 있고 일단은 뭐 교육가 집안이니까 그런 교육가들이 일단 많고 거기에 이제 의사도 있더라고요. 의사도 있고 국회의원도 한 사람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막내가 또 목사님이세요. 목사님으로 또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자녀 하나하나를 아주 훌륭하게 키우기 이 자녀 하나를 정말 훌륭하게 키우기도 힘든 세상이라 요즘은 자녀를 많이 안 낳는데 그 총장님의 자녀들은 모두 다 이렇게 훌륭하게 잘 큰 거예요. 어쩌면 그 대학 설립자 목사님의 영혼 사랑과 헌신의 결과물이 오늘날의 그 대학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그 목사님 개인적으로는 자녀들까지 아주 사회적으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 가문을 이렇게 보면서 참 이 믿음의 명문가라는 게 이런 건가 이런 생각이 제가 좀 들더라고요. 물론 사회적인 성공 이퀄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공식이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그건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사회적으로 성공했지만 그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다면 또는 사회에 어떤 해악을 끼치는 사람이라면 그건 결코 하나님의 축복이 아닐 겁니다. 이거는 단지 여러 증거들 중에 하나의 뭐 작은 징표 같은 거라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교훈 삼아야 될 거는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이 그 사람의 헌신과 또 수고와 어떤 믿음으로 그 가문 하나가 어떤 믿음의 명문가로 세워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두려운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7절 말씀 보면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그러셔요.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 원래 이 성경에서도요. 아버지의 죄를 자녀에게까지 갚지는 않아요. 근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악한 부모 세대를 통해서 자녀 세대가 그걸 그대로 보고 자란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만큼 자녀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은 없어요. 그걸 그대로 보고 자라는 이 자녀 세대가 부모의 그 악행을 보고서 그 영향을 받아서 그대로 자녀가 제대로 사겠냐 제대로 못 사는 거예요. 악을 그대로 행하게 될 거고 그것은 자손의 3, 4대까지 하나님의 징계가 계속 그 악행을 하나님이 벌하시는 그 자손 세대까지 그걸 계속 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자녀 세대에서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긴다면 괜찮죠. 근데 부모가 엉망진창으로 살고 있는데 자녀가 그걸 그대로 보고 자라거든요. 어쩔 수 없어요. 반대로 여러분 신명기 5장 10절을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혹시 아세요? 몇 대까지인 줄?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특별히 우리가 역대상 말씀 우리가 공부하면서 여러분 솔로몬이 나중에 말년에 좀 범죄를 해요. 잘못했어요. 그것 때문에 나라가 이제 그 아들 세대의 르호보암 때에 두 쪽 나요. 남북으로 갈려요.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내 종 다윗을 생각해서 이런 표현을 계속 말씀하세요. 내 종 다윗을 생각해서 나라를 완전히 멸망시키지는 않아요. 그 대를 이어 그 명맥을 왕가를 이어가는 걸 이것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예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정직하고 진실한 믿음의 사람 하나 때문에 그 후손의 후손에 이르기까지 무려 천대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 집이 믿음의 명문가도 이룰 수 있고 가문에 계속해서 저주가 흐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한 사람의 이 믿음과 자세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얼마나 중요해요? 나 한 사람이 제대로 살잖아요? 내가 나 한 사람의 믿음으로 제대로 살면 가문의 후손의 후손에 이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게 돼 있어요. 이게 참 중요한 원리입니다. 다윗왕은 레위지파와 제사장 가문이 미래 예루살렘 성전이 완공된 뒤에 어떻게 체계적으로 또 조직적으로 여호와 앞에서 예배하고 섬길지를 자기가 죽기 전에 이걸 세부적으로 조직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23장에선 레위인의 24반차를 조직합니다. 그리고 24장에선 제사장의 24반차를 조직하고요. 25장에서는 찬양대 있죠. 찬양대 24반차를 또 조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야, 이 다윗이라는 사람 하나님이 예뻐할 수밖에 없었구나. 이거를 너무나 이게 이 다윗이 조직한 게요. 다윗이 무슨 제사장입니까?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 왕이잖아요. 병신도예요. 병신도. 그런데 이걸 다 조직해놔요. 그리고 이 다윗이 조직해놓은 이 그 영적 조직, 제사장의 조직이라든가 이 모든 조직이요. 나중에 나라가 망할 때까지, 심지어는 나중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세대가 그 다윗이 만들어오는 24반차를 가지고 계속 진행하고요. 심지어 이 24반차가 신약시대에 이르기까지 가요. 굉장한 거죠. 그러니까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엄청난 사람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예뻐할 수밖에 없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자, 그리고 오늘 보면 역대상 26장은 성전 문지기의 24반차를 또 기록하고 있어요. 이미 역대상 23장 5절에서 레위인 중에 4,000명은 문지기로 선택을 받게 됩니다. 문지기는 단지 여러 통로로 나 있는 성전의 문만 열어주고 닫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성전 경비대죠. 성전 경비대로 들어오고 나가는 사람들을 이제 관리하고 성전의 질서 유지와 보안하고 뭐 치안 등등을 담당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4,000명을 24반차로 나누고 그 위에 그 반을 담당하는 리더, 이 반장이라 그래요. 그 반장, 24반차잖아요. 그러니까 그 반장을 세웠던 거예요. 문지기들은 그 고라 자손들이 담당했었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들어봤던 이름들이 나와요. 4절과 5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4절,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베데돔의 아들들은 맏아들 스마야와 둘째 여우사밧과 셋째 유아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넬과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부울레데니 이는 하나님이 오베데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 고라자손 중에 오베데돔이란 인물은 우리가 역대상 13장에서 본 적이 있죠. 다윗이 법궤를 옮기다가 법궤에 손을 댄 웃사가 죽어요. 그 모습을 보고 두려운 마음에 그 법궤를 다윗성으로 못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 근처에 살고 있었던 오베데돔의 집에 옮겨놓게 돼요. 이 오베데돔이 레위지파였어요. 특별히 이제 고라자손이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베데돔의 집에 옮겨놓은 거예요. 그런데 법궤가 이 오베데돔의 집에 머무는 석 달 동안 여호와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던 거예요. 그게 역대상 13장에 나오죠. 이 구절들에서 성전 문지기로 발탁된 이 오베데돔의 여덟 아들의 이름을 말하면서 5절 하반절에 이는 하나님이 오베데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7절 하반절에도 그 자손들을 말하면서 그들은 능력이 있는 자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8절 보세요.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 오베데돔의 자손들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니 오베데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베데돔의 자손들은 다 복을 받았어요. 그들은 다 능력이 있었고 맡겨진 직무들을 다 잘하는 자 아들이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레위지파의 24반차, 특별히 문지기의 24반차를 쭉 기록하면서 오베데돔의 사람을 아주 부각을 시키고 주목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들의 자손들이 이렇게 복을 받았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오베데돔의 아들들을 비롯해서 그 오베데돔의 자손들이 모두 62명이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 62명이 성전 문지기의 반장으로 활약을 했다는 거예요. 반장으로 활약을 대대로 하는 거예요. 자, 문지기 직분에 있어서 이 오베데돔 가문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연히 성전이 그 자기네 집 앞으로 지나가다가 우연히 이 법궤를 떠맡게 됐어요. 3개월간 이 맡겨진 하나님의 법궤를 이 오베데돔이 성심성의껏 아마 관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3개월이 될지 3년이 될지 30년이 될지 그건 몰라요. 그런데 3개월간 이 맡겨진 그 자신의 일에 대해서, 맡겨진 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맡겨진 이 법궤에 대해서 그것의 성심과 최선을 다했던 오베데돔은 그와 그의 집이 복을 받았다. 그의 소유가 복을 받았다. 그때 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후손들까지 모두 다 어떻게 해요? 다 복을 받았다. 그 기록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나은 사람이 중요해요. 부모의 믿음은 자녀들에게 그대로 되풀림됩니다. 부모가 하는 말대로 자녀들 똑같이 말해요. 부모가 갖고 있는 생각대로, 부모가 갖고 있는 가치가 자녀들에게 그대로 되풀림됩니다. 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참 두려운 말씀이에요. 좋은 믿음의 부모 아래 훌륭한 믿음의 자녀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베데돔 같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그 가문을 믿음의 명문가로 세워주셨던 겁니다. 나 한 사람 때문에 자녀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영적 태도가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을 또 다른 믿음의 명문가로 세워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신 차리고 깨워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오베데돔처럼 믿음의 명문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